아멘.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 양심이 동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를 잡아서 수사해 주시고 교도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았다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 용어가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우리나라의 소송법상 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뭐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에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그 결과를 그 사실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 정신을 적용하고 있는 정신을 증거재판주의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307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증거도 아무거나 다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명백하고도 분명한 확실한 증거로서의 자격이 될 만한 것을 증거로 채택한다 라고 하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되고 그 증거를 마련하고 수집하고 증거를 만드는 과정도 적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때는 이 모든 정신을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지하실에 가두고 몽둥이를 두들기면서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그대로 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의 원래 정신은 그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도 적법하지 아니하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뜻입니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증거재판주의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거짓에 의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된 사실인 것을 발표하거나 그 사실을 거짓으로 증거를 들이댈 만한 어떤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의 조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법정신에 따라서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정의를 찾습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 몸과 정신이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보상받을 법이 없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 정의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떡하니 내붙습니다. 그런데 짜고 내가 가짜로 봤다라고 해줄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 보상받으면 10% 주시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설명할 때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의 증인이 되고 그 증거를 설명하려면 내가 그 시간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또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리바이라고 그러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증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 증거를 내고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증인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때로 진실과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증거와 증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이 각종 표적과 기적과 이 역사들을 증거 삼아라.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또 명령을 기억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외쳤던 내용,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조금 말을 줄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삼아서 증거했고 증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줄 임했을 때에 모여든 그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하고 맹렬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밖에 없나라고 물어볼 때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하여 어떠한 처벌과 심판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준이 곧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동시에 깊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만한 겸손함과 참으로 나를 그 앞에서 무너뜨리고 무릎 꿇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만한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바로 앞에의 내용인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설교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었다.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지식이나 그들이 경험과 그들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이그 마귀의 왕 발세물이 집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등 분명히 기적은 일어났으니까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들의 지식과 지성을 꽤 맞춰서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냈겠지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무시해버리든, 또 한쪽에는 그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내가 봤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더 확실하게 또 보여달라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계속해서 더 목매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안목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는 거겠지요. 오늘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또 다른 더 큰 확실한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한 인류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심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 이 시대를 향하여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빛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인 1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은 그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언어의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을 잘했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랬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촥 쫓아내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알세불,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비아냥 거리거나 막 하늘로부터 온 더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달라거나 이런 말들을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상식적으로 자기 가족들끼리 싸우면 집안이 망하고 군인이 자기 군인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군대가 망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백성이 망하면 되잖아. 마귀가 마귀와 싸운다면 마귀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그거는 틀리지 않냐. 그래서 마귀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일축을 하는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설명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이에 소문이 아마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불신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악한 세대다. 참으로 죄악된 세대고 악한 세대다. 라고 단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평가는 오늘 우리 시대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의 표현, 에베소의 표현을 빌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시대는 항상 죄악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세대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히 타협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요. 악한 세대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또 다른 기적이나 또 다른 표적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나 하십니다. 요나의 증거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본문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곁까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는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때때로 기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났거나 벌떡벌떡 뭐 일어나거나 장애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런 기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요나를 통한 교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성경을 공부를 시킬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거나 안 돌아와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기적을 수만 가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냐,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느냐, 야 이건 능력이 대단하겠다. 그것이 곧 능력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찬찬히 해석될 때도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또 보여주잖아요. 요나의 표정을 가지고 요나의 내용을 가지고 요나서를 가지고 곧 성경을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주의 말씀이 반듯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왜 하필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들과 지식들을 교훈할까요? 또 뒤에 보면 갑자기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저 남방 그 여왕이 찾아왔던 그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나왔던 그 남방의 그 여왕이나 요나의 이야기를 왜 들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남쪽에서 왔던 그 여왕이나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했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극보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뭐가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기 신분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새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유태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있는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종종 제가 설명했지만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한 것을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저 쓸데없는 것들을 왜 창조했을까? 아 지역이 불구덩이라니까 아 지역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게 라삐들이 가르친 그 당시에 이방인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지어낸 겁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만큼 잘못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쩌면 구약의 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방인들의 사례를 딱 끌고 나와가지고 결론이 뭘까요?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라는 결론을 하겠지요. 너희들의 눈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의 시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던 이방인들의 예를 봐라.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욕하고 손깍지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그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하다, 이 낯짓행들아. 예수님의 지금 교훈의 의도는 그렇게 결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드는데 요나를 이 시간 길게 설명한 시간은 사실은 없지만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왜 요나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가 설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나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그 당시에 국제관계와 국제정서 속에서 점점 패권을 장악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던 이스라엘의 동북쪽 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을 뻗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던 이방나라 그 아수르 참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불러다가 여러분 요나가 1장 2장만 읽어보면 뺀질뺀질하다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일 잔인하기로 소문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정세에서 가장 힘을 크게 뻗치면서 온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으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시키느냐 하면 야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그 강대국 한복판에 가가지고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망한단다. 이놈들아 이 망한 놈들아 망해라. 이거 시켜야 된대. 여러분 지금 최강대국에다가 제일 잔인한 나라에다가 무자비하기로 짝이 없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한 명을 뽑아야 돼. 누구를 보내야 되죠? 어리버리한 부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리버리한 부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더라? 40일 했는가? 30일 했는가? 모르겠네. 아, 참 모르겠네 이거. 아, 니네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뭐 말했는데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 생각이 안 나네. 어쩌지? 이런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중대한 참으로 막중한 임무를 띄고 한 사람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겠지요. 진짜 제대로 된 똑똑한 사람, 한 방에 보내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 뜻을 전달할 사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학교의 수석 졸업이거나 차석 졸업이거나 아니면 수석 졸업한 사람과 함께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그 사람을 제대로 수료 과정을 다 마쳐서 제대로 된 이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것이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읽어서 4장 2절 읽다가 저는 한 오래전에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와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요나 굉장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탁월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라 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배 밑에서 자다가 또 물속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속에 잡혀 들어갔다가 왜 이런 엉뚱한 에피소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그가 자라왔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에 영적인 상황을 지금 대표하고 있고 대변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우리가 이상하다, 이 바보 같은 선지자라고, 이런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욕하기 이전에 요나를 파송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엉망진창의 신앙을 갖고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가 희한해요. 제가 목사로서 종종 설교를 할 때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을 어제 미리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설교 본문을 다 완성하고 제 큐티 노트에, 이 설교 노트에 사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오늘 아침에 큐티에다 딱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이 딱 나오죠. 안하십니까 큐티? 큐티 안 하고 옵니까 교회? 큰일 났네요. 다 했겠지요. 그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 거죠. 오늘 큐티 본문이 갑자기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요나 이야기를 하다가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첫 출발점이 되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풀지 않으면 이때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그러지고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냈을 때 3개월이 딱 지나고 어디로 불러왔느냐 하면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으로 딱 불렀습니다. 시내산이 보이는 그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에 불러온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 너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앞에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물론 이런 내용이 앞서 지나갔습니다. 내가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 다 봤지. 그때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이란 것은 뭘까요? 열 가지 재앙으로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의 심판. 너희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거 다 봤잖아. 그래놓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까지 석 달 동안 올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또요. 마라에 갔는데 물이 썩어서 못 마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무 하나를 하나 지정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그냥 그 썩었던 물이 던지니까 갑자기 썩었던 물이 광천수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아, 썩었던 똥물이 광천수로, 미네랄 넘치는 광천수로, 그거 한번 찍어서 세수 한번 해봐요. 10일 동안 세수하는데 얼굴이 버들거려요. 한번 찍어가지고 싹 바르기만 하면 보톡스 안 맞아도 피부 주름이 쫙쫙 펴지는 특별 하나님 제작하신 미네랄 광천수가 딱 돼버린 거예요. 마라. 르비딘, 르비딘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막 전쟁하러 왔는데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들이면 지고 여호수아가 그냥 그들이 싸움을 해봤어요. 뭐 조직을 해봤어요. 자양좌 이러면 반은 왼쪽 반은 오른쪽 어디로 돌아야 될지 막 이러고 있는 오아찌질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청년들 몇 명 거느리고 몽둥이 들고 뭐 호미 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내리면 지고 르비딤에서 그 전쟁이 그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올 때 그 3개월 동안 이런 일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아침마다 집 밖으로 나가면 텐트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하얀 이슬처럼 내려있어요. 그걸 긁어다가 따먹고 구워먹고 맛있게 요리해먹고 와 고기 먹고 싶은데 갑자기 메추라기가 내려와가지고 쫙 깔려가지고 물은 높이로 지천에 새가 깔려있을 수 있고 아이고 우리 정옥자매가 지금 입듯이 심한데 어느 날 남편인 종규의 형제에게 참 뜻밖의 먹고 싶은 음식을 냈습니다. 그러면 애를 가졌는데 입덧 중에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남편이 안 사다주면 평생 갈굼을 당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평생 갈굼을 당하고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정월 한겨울에 딱딱한 복숭아를 먹고 싶다. 제가 이게 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이 기가 찹니다. 백화점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방어를 했죠. 진주에 백화점이 없었는데 부산까지 가야지.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부산 갈 생각을 미처 못했다. 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옥 자매가 얼마 전에 그 말을 했답니다. 형제에게 여보 참새구이 먹고 싶어. 참새구이가 먹고 싶어. 이 촌에서 자란 이 자매가 이 촌에서는 뭐 닭을 잡거나 오리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종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쌀 뿌려놓고 참새가 오면 탁 땡기가지고 이게 참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종종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 구워가지고 가족들이 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먹었던. 어느 날 입덧이 너무 심한데 음식을 전혀 못 먹는데 참새구이 냄새가 거의 솔솔 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형제가 여보 그거는 좀 이 갑자기 엉뚱한 예화지만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 소꿀이 땡기가지고 진짜 이거 맨날 며칠해가지고 한 마리 잡힐도 말통.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메추라기 떼가 무릎 높이로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텐트 주변에 지천으로 깔려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릎 높이 정도로 쌓여가지고 계속 죽어서 날라와가지고 날 잡아먹고 와서 툭 쓰러져 죽고 쓰러져 죽고 조류 인플루엔자 아닙니다. 이거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신선한 고기들이 새가 막 날아가다가 야 저게 목표 지점이다. 하나님이 저기 가서 너무 죽어버렸겠다. 막 날아오더니 전부 다 1층, 2층, 3층, 4층, 5층 무릎 높이 딱 됐나? 그 다음 옆에 또 올라가 차게차게 벽돌 쌓듯이 똑같은 높이로 싹 깔려 죽었다. 이건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의 본능을 조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과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그러겠지요. 이 메추라기 때가 어느 날 그때 전파방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날아가는 주파수를 잘못 쳐다가지고 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런 미물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3개월 걸쳐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야 봤지 너희들 10가지 재앙 봤지? 다 죽는 것 같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벌어졌던 일도 다 보았지? 내가 그런 신이야. 그래 놓고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은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언약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 행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보물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전지전능한 관리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이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을 맺어서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께 다 속했기 때문에 온 세계 민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알고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말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실행하는가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 저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맺었던 이 언약을 그들은 거부해버립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편협된 신앙 속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잘못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겠거니 이방민족은 처음부터 지옥에 뗄까먹겠거니 라고 그들이 원래 부름받았던 소명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어떻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종교적 이기심에 빠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대표하고 있던 탁월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앗수르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요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 악독하기로 소문난 앗수르 백성 니느웨에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만 혹시 이 나쁜 놈들 중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도망갔나이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앗수르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다 멸망하길 바랐을까요?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자기가 사역하다가 한 명이라도 혹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이방민족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잔인한 민족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버텨낸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1장이고 2장이고 사단 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나가 그러니까 탁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멸망할 것 같으면 그 선전 포고할 필요 뭐 있어요? 바로 그냥 니느웨에서 폭삭 그냥 막 불바다에 소돔 고모라처럼 싹 불로 갈아타고 버리면 끝나잖아요. 이 요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요나는 그것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리면 되지 왜 나를 보내냐? 야, 저 중에 몇 사람 구원할까 아이가? 하나님 미워해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구원과 자비의 하나님인지를 훤하게 알고 있을 만큼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도망을 버티보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가 2장에서 회심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음부, 내가 음부에서 부르짖나니 스물의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듯한 죽음의 그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스스로의 편협된 죄악과 종교심과 이런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죽음이 이르렀다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용서를 해주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2장 끝에 그를 물고기로 하여 토해내게 만들어가지고 이 요나, 이 요나는 물고기의 오바이트 속에 있던 오바이트 된 그 물체 속에 들어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이게 참 이게 좀 그 시기 아닙니다. 그죠? 그 안에는 꼴뚜기도 명태도 뭐 오징어도 그 물고기 개수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요나가 5바이트의 큰 물고기가 5바이트한 물체 중에 하나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니느웨를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가지고 길을 걸어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섬이 망할 것이다. 성경에는 요나서에는 그 한 줄만 딱 나옵니다. 요나가 설교한 내용. 근데 여러분 요나가 걸어다니면서 달걀이 왔어요. 달걀이 왔어요. 통통하고 오동통한 미니농장 달걀이 왔어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또 이거 뭐 트럭도 아니고 선지자가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40일 지나면 망할 것입니다. 그 한말만 했을까요? 아니면 이랬더니 내가 여기까지 오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상황도 장황하게 보조 설명을 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니네 사람들이 요나가 설교하고 다니면서 당신 어떻게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왔어? 사실 내가 안 올라갔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어쩌면 자기가 당했던 상황을 설명해서 가르치 충분하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요나가 그렇게 외쳤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가지고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굵은 베옷을 갈아입니다. 먹지도 말고 통곡하라. 저자가 외친 저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용서할지 모르니까 회개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그 한마디 설교했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요나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나를 살려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은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독을 그치고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를 심판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공포든지 뭐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며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 잔인하기로 소문나했던 그 사람들이 이래서 멸망당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증거로 인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심판이 보류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내용이 요나 아닙니까? 3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선언 또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들어갔다가 회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사역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가 동시에 되었던 거예요. 요나의 설교는 그들의 악독을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증거였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의 이 사역을 외쳤고 요나 자신도 그랬고 그렇게 회개됨으로 인해가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또한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들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곧 다가올, 곧 시간적으로 다가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구원과 심판의 증거로서 예수님 지금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대의 사람들을 보고 악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이방인들도 요나한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변하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악한 세대는 요나의 그 내용을 아주 설교하고 예수님은 교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장차 인류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가 다가올 텐데 그 인류 심판의 때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남쪽 나라의 여왕이 온갖 선물들과 신하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와서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돌아갔던 그 여왕을 소개하면서 솔로몬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신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못 따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 남반여의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멍텅거리 같은 녀석들아 그것도 못 알아보냐? 라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역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요나의 삶을 보고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너희 사람들은 너희들 눈앞에서 그렇게 사역을 보였고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는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구약의 이 두 이방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답답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기적을 보이고 여러 현상들을 보이고 여러 설교를 베풀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예요. 곧 예수님이 안타까운 최고의 정점은 자신이 곧 진행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전혀 감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딱딱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자신이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자신이 직접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동시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간적으로 지나왔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시간적으로 후대에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그 현재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등불의 비유로서 설명하십니다.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뭐냐면 어둠을 밝히고 길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집안에 등불을 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딱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을 그냥 바가지 안에 엎어도 둔다든지 이불 속에 그냥 파묻어 둔다든지 지하실에 그냥 등불을 놔뒀는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딱 켜면 이 문 옆에 주변에 이 벽에 등잔대를 딱 설치해놓고 그 위에 딱 등을 올려놔야 집안이 환하게 밝아져서 들어온 입구와 길을 제대로 찾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눈, 우리의 시선이 온전해질 때 제대로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이 탈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각하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 발을 흩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를 들면서 사람의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느 가운데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들면서 이 눈이 제대로 보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내면이 밝아야 눈이 밝아지고 그 사람 삶 전체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내면이 어둡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면을 내면이 어둡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몸 삶 전체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37절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한 가지 더 발전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밝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주변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사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와 동시에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영적인 시력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금 질타합니다.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를 두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불렀는데 그 빛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너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을 밝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의와 거룩함으로 밝아질 때만 교회는 교회다운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주변을 밝히고 삶을 어둠에서부터 광명으로 밝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소개해야 될 등불로서의 사명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33절부터 36절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35절에 보면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라. 안에 있는 빛이 밝아야, 내면의 영적인 빛들이 밝아져야 우리 모든 겉으로 보이는 삶과 모습들이 제대로 밝아져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역시 영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많은 성도들과 또 때때로 몇몇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말할 때 건물이나 외형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마케팅 기법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온갖 기법들 동원해가지고 뭐 전도 도구로서 뭐 오면 휴대폰도 준다 그러고 자전거도 준다 그러고 뭐 차도 종종 그렇지요. 하여튼 막 이걸 걸면서 막 사람들 유혹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외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거룩함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듬지 아니하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잘하게 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야 될 빛된 사명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빛된 사명을 동일하게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내면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실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내용을 적용하면서 교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전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때 교회로서의 내면을 밝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설교 초기에 시작했던 읽었던 그 두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에베소를 읽어보고 로마서를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볼 때 내가 지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왜 다른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느냐 라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시시비비 떠오르고 있는 조금 건강하지 않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단체들과 또 사람들과 그들의 조직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석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성경의 내용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구원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나 아니면 좀 궁금했던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용하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줘가지고 기가 막히게 푼다더라고 해가지고 풀렸을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 들었던 구원에 이를 만한 십자가의 도와 다른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을 만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뭐 주변적인 것들 내가 궁금했는데 아 이런 거 궁금했는데 이런 거는 알려주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거 풀어준다고 해서 그거 용하다고 해서 조금만 쫓아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성경 전반 안에서 건강히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몇몇 상담 사례를 접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이 썼던 책, 그들이 설교했던 내용 요즘 얼마나 자료들이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번 쭉 그들이 썼던 주장하는 내용들 책이나 또 인터넷이나 그들의 설교 내용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인용하게 인용하는데 봐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째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째 14만 4천명만 구원받지 봐라 요한복음 봐라 이거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문장이 있으면 앞뒤의 내용과 영광관계 없이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설명해.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여러 곡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께 적게 나와가지고 한참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맨 뒤에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앞뒤에 있는 싹 다 빼고 영찬씨 사랑합니다 두 마디만 딱 편집해가지고 스캔들 딱 신문에 나죠. 야, 정유찬이 사랑한대.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용 분해가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무슨 어투를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해석의 기본적인 국어,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없어요. 문맥이 그런 걸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나 성경의 지자들이 무슨 어투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했는가라고 하는 풍성한 성경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이 단어, 이 문장 조합해가지고 봐라, 맞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출산에 들었던 그 구원의 진리 이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주는 강조점 아니에요. 그게 신천지가 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이상한 구원법이 왜 들어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이 없는 단어를 막 조합하면서 말장난하지 풀어가는 것들 차라리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분들을 물어오더라 그러면 안 들으려 합니다. 저 그런 거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그냥 사용해버리세요. 알아도 될 말, 알아도 될 말, 꼭 들어야 될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내용이에요. 궁금하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문장을 연결시키는 이상한 것 들고 가지고 용하다. 성경의 욕은 사탄입니다. 이상하게 듣고 가지고 이상하게 막 혼란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교회목사님에게 여러분 좋은 책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히 해석해 놓고 그리고 연구해 놨던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데를 싹 다 없애. 그래 내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그 설교 하나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다더라. 그래 계속 듣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사탄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영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외에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말할 때 십자가 이외에 더 자랑할 것이 있고 십자가 이외에 더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좀 이 땅 좀 잘 되고 그것만을 계속 부르짖는다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첨예한 진리 앞에 내가 반드시 두 손 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저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또 우리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86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자랑할 만한 용기가 없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십자가 말고 버티고 기리하고 의뢰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자꾸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죄악됨과 동시에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타협 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자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도를 닦는 작업으로서의 선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양심, 우리의 신앙양심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게 착한 일인지 아닌지 신앙양심이 어두워져 버리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숨기고 싶고 뜨뜻하지 못하고 그건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군가에게라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누군가에게라도 다 이야기해 줄 만큼 투명하다면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혹시 누가 나를 보면 어쩌지? 이미 어두워지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우리의 그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교훈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 뒤의 부활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대단한지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의와 거룩함으로써 세상을 밝혀야 할 빛으로서의 사명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남은 생애에도 충실하게 이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 은혜의 감격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빛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정할까요? 147장입니다.